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말세와 관련해서 네 가지 징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삶의 모든 구석구석,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뒤집어지고 흔들리는 기존 질서들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신앙에 있어서나 전쟁, 또 지진과 기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징조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환난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마찬가지로 삶의 모든 부분들이 또 뒤집어지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또 환란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네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이 등장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징조를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말세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 세상이 정말로 다 심판받고 종말을 구하게 된 그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그때에 라고 하는 도입으로 세 번 걸쳐서 설명을 하죠. 첫 번째 그때에는 24절입니다. 24절을 보세요. 그때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늘에 있는 별들과 권능들, 이것도 다 별들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늘이 온통 다 뒤집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앞에 있었던 징조들을 생각해 보시면 땅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존 질서가 다 뒤집어지는, 자연세계에 있어서도 기존 질서가 다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지금은 하늘까지도 몽땅 다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다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몽땅 다 뒤집어지는, 그런 원래 있던 모습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온 세상이 심판당하고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경을 만나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느냐,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느냐, 어디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곳이 없는, 땅을 봐도 소망 둘 것이 없고 하늘을 바라보아도 소망 둘 것이 없고 다 죽을 지경인 그런 상황이 온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해와 달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갖고 계셨던 그 섭리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동네에도 또 저희 부모님도 가끔 이 1월 성신을 섬기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 달, 그 다음에 별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혹은 점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어렸을 적에 저희 둘째 녀석이 유치원에서 보름달 떴을 때에 8월 그 추석이었나? 그래서 달님에게 소원을 빌어보아요. 그래가지고 유치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그려놓고 자기 소원을 쓰는. 우리 녀석이 이렇게 소원을 쓰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저는 달님에게 소원을 빌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기도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이런 습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습성들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1월 성신,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라고 천지를 창조하셨냐면, 일단은 광명이기 때문에 잘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또 1월 연시, 날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끔 창조하셨고,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징조를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시거나 어떤 큰 재난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해와 달을 통해서, 별들을 통해서 징조를 나타내시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별을 보면서 별자리 보고 점을 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심판하신다, 어떤 거대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의 천체의 어떤 움직임이 이렇게 있어서 그것을 보고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몰라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때에는 26절입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제 귀 기울여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징조들이 나타난 이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빛을 내고 이 땅에 오신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께서 임하신다.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광인지 우리 사실 가늠이 안 됩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직접 봐야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종종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뭐 그것도 많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이 밧모섬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 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밧모섬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외모를 묘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 머리, 얼굴, 또 발, 손, 옷, 몽땅 다 딱 한 가지 특징으로 묘사를 했어요. 해처럼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감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근데 그 모습은 사도 요한도 예전에 본 적이 없고 베드로도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밧모섬에 임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는 그 영광의 모습은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에도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느냐 이제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때가 나옵니다. 27절에 보시면 또 그때에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불신자들이 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불러 모으시는 사람들은 첫 번째 징조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남은 사람 두 번째 징조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남은 사람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고 삼가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잘 버티고 이겨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혹시 그 과정 속에서 순교하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죽거나 여하튼 믿음을 갖고 먼저 천국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함께 더불어 이 땅에 재림하는 같이 임하는 그런 영광을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맨 마지막에 심판과 멸망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걸 말씀하시면서 역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뭐 하늘에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찌 보면 불행하게 어찌 보면 참 묘하게 주님께서 앞에서 세 가지 설교를 하실 때 다 똑같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를 주로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참 경탄을 하고 있지만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주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똑바로 된 생각이 무엇이냐?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상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제가 설교 시간에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은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어떤 예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부자들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도 매우 귀한 것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예물도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하게 받으시는 예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이 어떠할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실제로 부활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온 세상도 다 심판당해서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당해서 망할 때에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 맨 마지막 부분에서만, 그렇다면 도대체 심판당한 세상 이후에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 그건 못지않게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심판과 맞물려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했으니까, 다시 재림하신다 했으니까, 사실은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마땅하냐면, 이 세상이 다 망하게 되죠. 이 땅도 다 흔들리고, 바다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고, 다 망하게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새 땅을, 새 하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 심판당해서 파괴가 되었죠. 도리에 돌아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사실 그 내용을 주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건물들을 지어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심판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데, 이제 그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세상에 참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세상뿐인지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감고 살아가는 때들이 많이 있는지라, 세상에 집착하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과도하게 슬퍼하고,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과도하게 기뻐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일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이 땅이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해서 다 사라질 것이고, 하늘도 땅도 다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육신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로, 그리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이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의 지식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더 중히 여겨야 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천국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더 크고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천국을 더욱 소망하는 귀한 기회들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